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몇몇 사건이 있었지만 사흘째 접어든 시리아 휴전협정이 대체로 지켜지고 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반 총장은 다국적 감시단이 폭력 확산을 막고 휴전을 지속하기 위해 협정 이행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의 장 마르크 에로 외무장관은 휴전 기간에 반군 지역에 대한 공습이 있었다는 주장을 감시 기구가 바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군 진영은 29일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 지역을 수차례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반군들은 정부군 헬기가 드럼통 폭탄을 몇 차례 떨어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휴전 협정이 적절하게 준수되면 시리아에서 전체적으로 폭력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필리핀에 군사 장비를 공급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일본 외무상에 따르면 양국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이시카와 가즈히데 주 필리핀 일본 대사와 볼테르 가즈민 필리핀 국방장관이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일본은 이번 협정을 근거로 필리핀에 해상자위대 훈련용 항공기 TC-90을 필리핀 측에 대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즈민 장관은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는 않지만 이번 협정은 자금 부족을 겪는 필리핀의 군사력을 돕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즈민 장관은 중국과 주변국들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대신 필리핀 서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2016 브라질 리우올림픽 여자축구 아시아지역 최종 예선에서 한국과 북한이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두 나라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최종 예선 1차전에서 한 골씩을 주고받으며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6개 나라가 참여하는 이번 아시아 최종 예선전에서는 두 팀만 올림픽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한국팀은 먼저 전반 31분 정설빈 선수의 선제골로 경기를 앞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후반 34분 북한의 김은주 선수가 동점골을 넣음으로써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려운 상대인 북한을 상대로 승점 1점을 확보한 한국 여자 대표팀은 오는 3월 2일 세계 최강인 일본과 2차전을 벌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지난주 의회 선거와 함께 치러진 이란 국가 지도자 운영회의 선거에서 개혁파가 이겼습니다. 88명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하산 로하니 현 대통령이 속한 개혁파가 과반수 의석을 획득했습니다. 이들 개혁파는 16석이 배정된 수도 테헤란에서 15석을 얻으며 크게 이겼습니다. 반면 현재 국가지도자 운영회의 의장으로 강경 보수파인 아야톨라 무함마드 야지드는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이번에 뽑힌 국가지도자 운영회 위원들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현 이란 최고 지도자의 후임을 선출합니다. 국가지도자 운영위원 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는 오늘이나 내일쯤 나올 전망입니다. 이번 의회 총선에서는 모두 290명의 의원을 뽑습니다. 미국은 한국에서 시작되는 미한 합동군사훈련을 계기로 이번 주 새로운 수송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 해군과 해병대는 이번 프리덤 배너와 쌍용 연습에 새로운 수송함을 주력으로 삼는 새로운 작전 개념을 실험하며 태평양에서 수륙 양용 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배치된 1급 해군 함정 몬트포드 포인트호와 해병대 함정 프레드 W. 스톡홈호가 연계작전을 벌일 예정이라고 미 해병대 관리가 밝혔습니다. 신체 중간 부분이 잠수가 가능한 몬트포드 포인트호는 이번 훈련에서 항구가 적에게 장악됐다는 가정하에 공기 부양 상륙 주정과 수륙 양용 공격 차량대를 싣고 상륙 작전에 임하게 됩니다. 필리핀 정부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중재재판소에서 나올 중재 결과를 중국이 존중해야 한다고 29일 촉구했습니다. 현재 국제중재재판소는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문제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필리핀뿐만 아니라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그리고 타이완 등과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알베르토 델 로사리오 외무장관은 29일 성명을 내고 필리핀을 비롯해 국제사회는 중국이 국제 중재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사리아 장관은 또 중재 판결이 5월 이전에 나올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3월 1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제재 결의안에 대해 거듭 전면적 이행을 다짐했습니다.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의 국면 전개와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러시아의 요청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초안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선 중국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밖은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서해 북부 해상에서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제재 결의안에 대해 거듭 전면적 이행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에 대해서는 또다시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우다웨이 대표가 29일 임성남 한국 외교부 1차관과의 오찬에서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관점에서 사드 배치의 문제에 대해 반대한다는 중국의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임성남 차관은 우다웨이 대표에게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순수 방어적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양측이 긴밀히 협력해 안보리의 초강력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되고 있다는 점을 서로 평가했다면서 중국 측이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는 점을 두드러지게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28일 열린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선 사드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다웨이 대표는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국이 안보리 새 결의안을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이런 입장 표명은 안보리 결의 채택이 코앞에 이른 상황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안보리 북한 제재 결의안 가운데 가장 강력한 방안인 북한을 오가는 화물에 대한 검색과 북한산 광물 수입 금지 등은 북한의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사실상 효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전면 제재에 동의한 만큼 북한이 빠져나갈 구멍 없이 제재 취지에 맞게 집행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황준국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지금이 북핵과 관련해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며 한중 양국이 전략적 협의를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의 국면 전개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 교환을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황 본부장은 이어 한중 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함으로써 북한이 핵 개발로는 출구가 없음을 깨닫도록 해야 하고 북한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전했습니다. 우다웨이 대표 역시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새로운 결의 채택을 지지하기로 했다면서 한중 양측이 한반도 평화 안정 대국을 수호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후 황준국 본부장이 안보리 결의의 전면적 이행에 중점을 둔 데 비해 우다웨이 대표는 한반도 평화안정 대국의 수호를 위한 각 측의 공동 노력을 강조해 관점과 방향의 차를 드러냈습니다. 한국아주대학교 김흥규 교수는 중국은 큰 틀에서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전면 이행에는 합의했지만 북한이 향후 안보리의 제재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중국 정부의 다음 정책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당연히 서로 각각의 큰 틀에서는 제재를 하겠다는 거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다 지금 다른 단계죠. 예.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제재는 분명히 취하겠는데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일단은 또 결국은 준비해야 될 것이고 예, 그런 차원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또 향후 한 2개월 정도 북한의 태도를 좀 주의 깊게 관망을 하겠다는 입장을 또 같이 했기 때문에
한편 우다웨이 대표는 29일 오전 청와대를 방문해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을 면담하고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 방안과 결의안 채택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다웨이 대표는 청와대 방문 후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과도 만나 북핵과 북한 문제 대응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다웨이 대표는 3월 3일까지 한국에 머물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러시아의 요청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25일 안보리 전체 회의에서 회람된 결의안 초안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표결을 미루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안보리 14개 이사국들은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안보리 결의안 초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주 중 표결이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날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와 함께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어서 러시아가 찬성하지 않는 한 대북 제재 결의안은 통과될 수 없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가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제재 조항들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는 이번에도 중국의 실천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26일 VOA에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가 상당히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 분석관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했던 윌리엄 뉴컴 씨는 새 결의안이 전례 없이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 is exceptionally strong draft that reflects a lot of hard negotiations.
결의안을 살펴보면 문안 작성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이 논의하고 공들인 흔적이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크릭너 선임연구원도 오래전에 들어갔어야 할 조처들이 이번 결의안에 포함됐다며 새 결의안을 낙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결의안 중 특히 주목되는 조항으로 화물 검색 의무화와 광물자원 수출 금지를 꼽았습니다.
I think the most important provision is the requirement that all shipments to North Korea be examined.
중국계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고든 창 씨는 북한을 드나드는 화물을 반드시 검색해야 한다는 조항이 이번 결의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수 국제관계국장은 광물 자원 수출 제한 항목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e cargo inspection, the limit on transfer of coal are two very, very, very important ones and ones that would make a very
국제사회가 화물 검색과 광물 수출, 특히 석탄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처를 통해 북한 측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스테판 해거드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교수도 VOA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광물 수출 관련 항목이 이번 결의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이 북한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대체로 견해가 일치했습니다. 중국의 역할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란 지적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벤저민 실버스텐 객원연구원은 중국이 제재안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I think if, I mean, if China would radically decrease their imports of North Korean coal, that would have a devastating impact on the North Korean economy.
만일 중국이 제재안을 실행해 북한에서 수입하던 광물의 양을 크게 줄이면 북한 경제에 괴멸적인 타격을 줄 것이란 설명입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크릭너 선임 연구원과 켄 고스 해군 분석센터 국장도 북한의 대중 광산물 수출이 완전히 중단되는 상황이 오면 북한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전문가들은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정책대학원의 존 박 연구원은 그동안 대북 제재 결의안에 어김없이 들어갔던 예외 항목을 그 근거로 지적했습니다.
In previous drafts, there has been language saying that humanitarian and economic development activities would not be the focus of the resolution.
이전 결의안에서도 이른바 인도주의 목적의 거래는 제재에서 예외였다는 겁니다. 이번 결의안도 북한 주민들이 생계와 관련된 경우에는 수출 금지에서 예외로 했습니다. 결국 중국의 판단 여부에 따라서 광산물 수출 금지 조처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특히 CSIS의 벤저민 실버스타인 객원 연구원은 새 결의안에 북한의 주요 외화 벌이 수단인 노동자 해외 송출 차단 조치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And if they would even extend it to the North Korean guest workers in China, that would also be it would definitely have more of a real impact.
북한이 해외의 노동자들을 파견하는 것을 막는 것이야말로 효과적인 제재안이 될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광산물 수출 규제와 함께 제재안의 핵심 요소로 지목된 화물 검색 조항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In looking at some of the details, some of the questions I would have are, you know, how would these mandatory inspections for all goods going into and out of North Korea be enforced?
헤리티지 재단의 크릭너 선임 연구원은 화물 검색을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실효성에 물음을 제기했습니다. 중국이 제재안에 유엔 헌장 7장 42조를 적용하기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북한을 드나드는 화물을 검색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유엔 헌장 7장 42조는 특정 국가를 제재할 때 군사적인 수단을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새 유엔 결의안이 실효를 거두려면 중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고든 창 씨는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제재안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issue is not what the rules are. The question is what will the Chinese enforce?
제재안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든 창 씨는 중국이 이전에도 결의안에 합의해 놓고 이를 100%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도 문제는 중국의 실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question is, are they going to follow through on execution? Because
이번 결의안에서도 관건은 중국이 실제로 제재안을 얼마나 잘 집행하느냐 여부라는 겁니다. 대북 제재 분야 전문가인 윌리엄 뉴콤 씨는 새로운 결의안이 북한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기는 힘들다면서 중국을 포함해 유엔 회원국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느냐에 결의안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에 제출된 새 결의안이 제대로 이행될 경우 북한 군부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된 새 북한 제재 결의안 초안에 대해 한국 전문가들은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북한의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 의무화는 북한의 바닷길을 봉쇄하고 항공유 공급 금지는 북한의 하늘길을 막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그런 점에서 북한으로의 외화와 물자 유입을 동시에 막는 초강력 제재로 평가했습니다. 또 광물거래 제한 조치는 북한 경제에서 광물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전체 대외 교역 가운데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국에 북한이 지난해 수출한 지하자원은 총 13억 200만 달러어치로 전체 대중 수출액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런 제재들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은 북한의 군부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화물 검색의 경우 군부가 이제 재래식 무기 거래를 하기에 훨씬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을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이중 용도 물자에 대한 수출입이 통제화될 경우에도 군사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물자들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이제 광물 수출의 경우도 군부에서도 상당 부분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군부가 타격을 받을 영역들이 상당히 많아지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장 박사는 또 비행기 연료인 항공유 거래 금지 또한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연간 5만 톤이던 거래 규모가 이미 수천 톤으로 줄었다는 설이 있지만 어찌됐건 북한 공군력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는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한 교수는 민생과 관련한 광물과 원유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제재안이 정권과 주민을 불리한 제재라고 평가했습니다.
정권에게는 일부 이제 통치 자금이나 경제 계획과 관련해서 또는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금줄에 일부 제한이 올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인민생활과 관련해서는 뭐 적용하는 데 따라서 융통성이 발휘된다면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제재안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의 압박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박사는 광물거래 금지에 민생 관련 부분을 제외한 것은 중국이 제재 이행에 적극 나선다고 하더라도 제재 효과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철저히 모니터링을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북한에서 수입할 때 민생과 관련된 거다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중국이 그것을 걸러낼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런저런 모양새를 갖추어서 광물자원 제재도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또 이처럼 강력한 제재안이 확정 발표되면 단기적으로는 북한과 거래하던 업체와 상인들이 거래를 기피하면서 뚜렷한 제재 효과가 나오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지속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이번 제재안도 중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행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전현준 박사입니다.
밀무역이 선행한데 그 밀무역을 중국 공안이 철저하게 단속을 하면 효과가 있겠지만 중국 공안들도 상당히 많이 부패해 있고 상인들하고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밀무역이 그대로 선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안이 통과될 경우 북한으로선 또다시 추가 도발 등 반발에 나서는 방안과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병행협상을 6자회담 틀에서 하자는 중국의 제안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핵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로서 북핵 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 김홍균 외교부 차관보가 임명됐다고 한국 외교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북한 결의안 채택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시점에서 북핵 외교 수장이 교체된 것입니다. 김홍균 신임 본부장은 지난 2009년 말부터 2012년 초까지는 대북 정책과 평화 체제 문제 등을 담당하는 한반도 평화교섭본부 산하 평화외교기획단장을 지냈습니다. 황준국 전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이미 주재국인 영국 측으로부터 외교관 부임에 동의하는 절차인 아그레망을 받아 영국 주재 대사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가진 모든 범주의 능력을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사용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고 미국에서 열린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에 참가했던 한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이 한국 방어 공약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국 대표단에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미니트맨 3호 시험 발사 과정을 참관하도록 하고 지상 발사 요격 미사일인 GBI 발사 시설도 처음으로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린 확장 억제수단 운용연습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미군이 ICBM 시험 발사를 참관하는 기회를 최초로 제공하면서 미국이 가진 모든 범주의 방어 능력들이 한국 방어에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확장 억제수단 운용 연습에 참가한 한국 대표단은 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고 미국의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한국 방위 공약 보장에 기여하는 지상 요격 미사일 GBI 발사 시설도 견학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GBI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것을 무력화할 수 있는 요격 수단이며 한국 방위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전략 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단 추진체인 GBI는 최대 고도가 2,000km로 외기권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직접 파괴하는 방식으로 요격하는 무기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서 B-52 전략폭격기의 내부를 직접 확인하고 운용 요원들과의 문답에서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하는 절차와 핵무장 능력 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B-52 전략폭격기에는 정밀 유도폭탄 12발과 핵무장대 공중에서 발사하는 핵순항미사일 20발 그리고 재래식 무장 27발을 각각 탑재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함께 미군 측이 확장 억제 공약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에 참가한 한국 대표단의 일정에 맞춰 미니트맨 3호 시험 발사 일정을 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에 주한미군 배치가 필요하다는 미국 측 태도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어제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사드 배치 논의는 대한민국의 방어에 도움이 되고 미국 측도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공통인식에서 출발했다며 그런 인식 속에서 한미 간 공동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사드 배치가 증대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자위권 차원에서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최근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대학생이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 행위에 대해 사죄했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서방 억류자들을 동원해 조작된 기자회견을 하며 협상카드로 사용했다고 미국의 주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29일 북한의 협상법, 억류자 대본, TV 카메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에 억류된 서방인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자회견에서 소리 높여 죄를 자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최근 억류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역시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는 미리 준비된 성명을 읽어내려갔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북한이 적국인 미국과 협상하기 위해 미국인 수감자들을 활용해온 오랜 역사가 있다며 억류된 미국인들은 북한에서 이상한 고백을 하고 풀려나곤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신문은 지난 2014년 청진의 술집에 기독교 성경을 몰래 두고 나오려다 6개월간 억류됐던 오하이오주 출신 제프리 파울 씨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파울 씨는 풀려나기 전 미국 APTN 방송과 평양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파울 씨는 석방 뒤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당국이 자신에게 평양에서의 인터뷰에서 감정을 담아내고 절박함을 강조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눈물까지 흘리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2013년 억류됐던 캘리포니아주 출신 메릴 뉴먼 씨는 자신이 기자회견에서 하는 자백은 강압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려 노력했다고 풀려난 뒤 밝혔습니다. 북한인들이 작성한 영어 원고의 엉터리 문법과 이상한 표현법을 강조하며 읽었다는 것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2014년 북한에 억류됐다 기자회견에서 죄를 자백하고 풀려난 호주인 존 쇼트 씨의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쇼트 씨는 고국에 돌아간 뒤 북한에 있는 동안 매일 하루 두 차례, 두 시간씩 길고도 지치는 조사를 받았었다고 밝혔습니다. 18년간 북한을 100회 이상 드나들며 대규모 인도 지원 활동을 펼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는 종신노동형을 선고받고 현재 북한에서 복역 중입니다. 임 목사는 재판전인 지난해 7월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북한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모독하고 국가 전복 음모 행위를 감행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임 목사가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지목된 김경식 목사는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북한이 억류시키고 강압적으로 위협해서 누가 들어도 임현수 목사가 스스로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라고 VOA에 밝혔습니다. 미국의 APTN도 최근 억류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29일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하며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에 억류된 이들은 공개 고백을 하고 풀려난 뒤 이 같은 고백을 철회하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대학 3학년인 원비어 씨는 이날 회견에서 자신의 범죄 행위를 고백하고 사죄했습니다.
I committed my crime of taking out the important political slogan from the staff only area of the Yanggakdo International Hotel.
원비어 씨는 2016년 1월 1일 이른 아침 양각도 국제호텔 종업원 구역에서 북한인들에게 자기 제도에 대한 애착심을 심어주는 정치적 구호를 떼버리는 범죄를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비어 씨는 이 임무를 미국 우회 연합감리교회로부터 받고 Z협회의 부추김과 미 행정부의 묵인하에 범죄를 감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Z협회는 미 중앙정보국 CIA와 연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비어 씨의 기자회견에서 지목된 단체들은 원비어 씨와의 연계를 즉각 부인했습니다. 원비어 씨의 고향인 오하이오주 와이오밍 소재 우회 연합감리교회의 담임 목사는 29일 미 CNN 방송에 원비어 씨와 그의 가족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해당 교회 소속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 버지니아 대학의 학생 동아리인 Z협회는 CNN에 원비어와 한 번도 접촉한 적이 없으며 이 동아리가 CIA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모여 간식을 먹고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쓰는 모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원비어의 아버지인 프레드 원비어 씨는 성명에서 아들이 진심으로 사죄한 만큼 북한 당국이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설립 근거인 로마 규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중대한 우려 사안이라고 자이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밝혔습니다. 자이드 최고 대표는 2월 29일부터 3월 24일까지 열리는 3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자의적 처형과 고문, 불법적인 구금,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비롯한 표현의 자유와 결사, 이동의 자유가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자이드 대표는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의 상황을 정리한 이 보고서에서 자이드 대표는 북한 정부에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을 기소해 재판에 회부하고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관한 로마 규약을 비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ICC 설립 근거가 된 로마 규약은 1998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체결된 다자 조약으로 2002년에 발효돼 현재 전 세계 123개국이 비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로마 규약을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만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제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이드 대표는 또 북한 정부가 반인도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등 적절하고 즉각적이며 효과적인 배상과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고 정치범들을 모두 석방하라고 북한 당국에 요구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부는 북한에 의해 납치됐거나 강제 실종된 피해자 가족들과 해당 국가에 피해자들의 생사와 행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존자와 그 후손들이 즉각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이드 대표는 북한 정부가 유엔 인권기구들과 협력하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도 초청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자이드 대표는 국제사회는 농르플루망 원칙, 즉 난민들이 본국에 송환되면 자유와 생명을 위협받게 될 경우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이드 대표는 3월 15일 열린 회의에서 이 보고서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일본 당국은 북한에 의해 납치됐을 가능성이 있는 일본인 행방불명자가 더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경찰청은 26일 특정 실종자, 즉 북한으로 납치됐을 가능성이 있는 실종자 수가 10명 늘어 모두 88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그동안 친족 등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특정 실종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오던 중 이같이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10명은 효고현 출신이 2명이고 그 밖에 홋카이도, 이바라키현, 시즈오카현, 도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오사카부, 오키나와현 출신이 각 1명씩입니다. 일본 경찰청은 지난 2012년 12월 발표를 통해서 북한으로 납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종자를 868명으로 추정했었습니다. 이후 일본 내 생존이나 사망을 확인한 15명을 제외하고 2014년 9월에 23명을 추가한 데 이어서 이번에 10명을 다시 추가한 것입니다. 일본 경찰청은 실종자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 DNA 감정용 시료를 수집해왔습니다. 북한의 납치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들 특정 실종자들과 일본 정부가 공식 인정한 납북자 17명의 행방에 대한 북한 측 답변은 당분간 듣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북한이 일본의 대북 독자 제재에 대한 대응 조치로 지난 12일 납치 문제 특별조사위원회를 해체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앞서 북한과 일본은 이미 지난해 10월 이후 납치 문제에 대한 공식 협의를 열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두 나라는 지난해 5월 말 일본인 납치 피해자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정격 합의하고 7월에 북한의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늦어도 초가을까지 초기 조사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에 따라 공식 협의가 중단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러시아는 불법 입국하거나 불법 체류 중인 북한 주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밝혔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러시아가 지난 2일 북한과 체결한 불법 입국자와 불법 체류자 수용과 송환에 관한 협정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파견한 노동자들은 노예와 같은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최근 체결된 협정을 근거로 망명을 시도하는 북한 국적 노동자를 체포해 강제 북송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새 협정은 지난해 11월 러시아가 북한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협정보다 적용 범위가 넓은 데다 북한 국적자를 인권침해의 위험이 있는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자국 노동자들을 해외에 파견해 착취를 당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 주도의 인간 노예화에 해당될 수 있고 반인도 범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양국 간 협정이 체결돼 국제사회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고의적이고 호전적인 행동을 계속 자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정이 체결됐다는 사실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행동은 북한의 중대한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건설적인 노력을 법적 책임을 위한 사회의 규격을 강화시킨
것입니다. 문제에 관한 기조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한국 외교부가 오늘 윤 장관의 유엔 인권이사회 연설은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안 채택 절차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집중 조명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인권이사회에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지난해에 이어 참석할 예정입니다. 윤 장관은 2일까지 열리는 유엔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에도 참석해 국제사회의 비확산 노력에 역행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강력하게 비판할 예정입니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두리하나 국제학교는 탈북 청소년들이 다니는 대안학교인데요. 이 학교 학생들과 어르신 봉사단이 함께 작은 탁구 대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기 한번 자기 맞고 그 다음에 거 맞고 이렇게 해야 돼. 자, 옳지.
서울 서초동에 있는 한 탁구장. 1세대와 3세대가 함께 어울린 보기 드문 모습인데요. 한국 수력 원자력의 퇴직자들로 구성된 한수원 시니어 봉사단의 어르신들과 두리하나 국제학교에 다니는 탈북 청소년들이 함께 작은 탁구 대회를 열었습니다.
자, 옳지. 꿈을 보고.
두리하나 국제학교는 탈북 청소년들이 다니는 작은 대안학교입니다. 2009년에 설립된 이 학교는 탈북 청소년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초등과정과 중등과정, 고등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과 공부뿐 아니라 예체능과 특성화 교육, 야간 방과 후 학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이 탁구 교실처럼 다양한 외부 활동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리하나 국제학교의 김지은 교사입니다.
저희 두리하나 국제학교는요, 이제 탈북자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교육을 위해서 설립된 학교인데요. 요즘은 탈북자라고 하면 바로 북한에서 온 친구들보다는 사실은 탈북한 어머니들이 낳아서 이제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더 많아요. 그 아이들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언어도 서툴고 하다 보니까 적응이 어려운데 저희 학교에 와서 말도 배우고 또 이제 원하는 경우에는 일반 학교로 진학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 학교에서 이제 검정고시까지 졸업하고 대학교로 진학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르신 봉사자분들이 한 달에 두 번씩 오셔가지고요. 오늘은 특별히 탁구 이제 토너먼트라고 해서 아이들 탁구도 배우고 같이 함께 경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아, 저희가 아무래도 체육 이제 학교가 작다 보니까 체육 시설이 특별히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체육 시간이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추위에 건강도 지킬 겸 그래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외부 활동 중에서도 특히 이 탁구 교실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저는 여기 들어온 지 제가 없을 때 들어온 분들이라서 지금 세 번 정도 만남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 친해지진 않았지만 항상 이런 데서 도와주시고 저희 때문에 이렇게 막 이런 데까지 오시니까 감사한 면도 있고 오늘 이렇게 오니까 재밌기도 하고 좀 나이에 맞지 않게 해맑은 분들이 더 많아서 재밌는 것 같아요. 같이 애들처럼 막 공 굴러가면 안타까워도 하고 막 안 쳐지면 막 어떡하지 막 이런 분들도 저희들이 하는 행동인데 어른분들이 하시니까 동심이 조금 발동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어디 가서 저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랑 놀겠어요. 그런 면에서 또 감사한 거 있어요. 애들이랑 같이 있고 또 친구들도 있고 쌤들도 있고 이런 거 재밌는 것 같아요.
치는 게 어려워요. 맞출 수가 없어요.
탁구 공이나 이제 채를 넣어서 우리가 이제 연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손자 손녀뻘인 학생들과 함께하는 게 즐거운 건 한국 수력원자력 시니어 봉사단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탁구 교실이 있어서 봉사하러 왔습니다. 아, 처음에는 잘 모르고 왔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그 어린이 학생들이 굉장히 활발하고 굉장히 봉사를 하면서 봉사에 보람과 긍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남한에서 잘 좋은 생활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잘 이렇게 생각을 또 행동을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오늘 너무 활기차고 좋아요. 애들이 너무 밝아가지고
거기 안에서만 있었던 봉사보다 이렇게 나와서 하니까 더 활기차고 애들이 너무 여기에 집중을 한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아, 막상 쳐보면 안 되죠. 옛날 실력이 안 나오죠. 더 잘 쳤죠. 근데 지금 영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친 사람하고 쳐야 이게 늘어요. 근데 서로가 못 치니까 잘 되진 않아요. 아, 같은 뭔가 공유하는 느낌? 뭐 그런 거 있어요.
두리아나 국제학교에서는 탁구 교실뿐 아니라 영화 관람이나 범죄 예방 교육, 소방 훈련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같은 탁구 대회나 글짓기, 그림 공모전 같은 다양한 대회를 열어 학생들의 자신감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꿈도 생겼습니다.
이름은 전혁이고요. 나이는 12살이에요. 2년 정도 됐어요. 학교 다닌 지는 한 1년 됐어요. 영어랑 과학도 수학, 국어, 과목도 전부 배우고 있어요. 밥도 주고요. 잠도 여기서 잘 수 있으니까요. 친구도 많이 사귀었어요. 제 꿈은 세 가지예요. 과학자, 대장장이, 그리고 목사님. 열심히 공부를 해서 꿈을 이루고 싶어요.
작은 탁구대회를 마치고 어르신들과 학생들이 더 친해졌는데요. 한국수력원자력 시니어봉사단은 앞으로도 두리하나 국제학교 학생들과의 교류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시니어봉사단뿐 아니라 여러 회사나 단체에서도 두리하나 국제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활동들을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두리하나 국제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한국 사회를 이해함으로써 국제화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로 자라도록 앞으로도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 아이들 특수한 배경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움츠러들고 오히려 자신감을 잃기가 쉬운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문화를 경험했다는 것이 자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바는 저희가 앞으로 통일 세대에 글로벌한 인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또 작게는 저희 이제 남한 사회에서 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어른들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합을 할 때는 세 세트를 할 거예요. 세 세트가 너무 짰나?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BO의 음성 사수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서해 북부 해상에서는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8도, 낮 최고 영상 2도, 남포 최저 영하 6도에서 최고 영상 2도, 신이 주는 아침 최저 영하 8도, 낮 최고 영상 3도, 강계는 최저 영하 16도, 최고 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대체로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주 최저 영하 6도, 최고 영상 1도, 개성 최저 영하 7도, 최고 영상 2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는 대체로 구름 조금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흥 최저 기온은 영하 8도, 최고 영상 4도, 해산 최저 영하 22도, 최고 영하 3도, 풍산은 최저 영하 21도, 최고 영하 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청진 최저 기온은 영하 8도, 최고 영하 2도, 선봉 최저 영하 8도, 최고 영하 2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2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조금 끼겠는데요.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가끔 구름 많겠으나 북부 산간에서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흐리고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3월 1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VOA 마감 뉴스입니다. 미국의 첨단 기기 업체인 애플이 3월 1일 미 의회 청문회에 나와 테러 분자 손전화의 잠금 상태를 풀라는 연방 정부의 요구가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힐 예정입니다. 미국 연방 정부는 현재 애플사 측에 작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시에서 14명을 살해한 테러 분자의 손전화에 들어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화기의 잠금 상태를 풀어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애플의 법무 담당 부사장인 브루스 시웰은 미리 배포한 모두 발언 사본에서 테러 분자 사이드 리즈완 파룩의 손전화를 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애플 손전화를 쓰는 전 세계 수억 명의 보안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웰은 이 사본에서 손전화 잠금 해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테러 분자의 손전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가진 기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지난 2015년 12월 초 아내와 함께 테러를 저지른 파룩이 다른 사람들과 테러를 모의했는지 밝혀내려고 파룩의 손전화에 담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고 애플 측에 요구해왔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중재재판소에서 나올 판결 결과를 중국 정부가 존중해야 한다고 29일 촉구했습니다. 현재 국제중재재판소는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문제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필리핀뿐만 아니라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타이완 등과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알베르토 델 로사리오 외무장관은 29일 성명을 내고 필리핀을 비롯해 국제사회는 중국이 중재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사리오 장관은 중재 판결이 5월 이전에 나올 것 같다면서 그동안 필리핀 정부가 중국 정부와 몇 차례 남중국해 문제를 논의했지만 성과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의회 선거와 함께 치러진 이란 국가 지도자 운영회의 선거에서 개혁파가 이겼습니다. 88명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하산 로하니 현 대통령이 속한 개혁파가 과반수 의석을 획득했습니다. 이들 개혁파는 16석이 배정된 수도 테헤란에서 15석을 얻으며 크게 승리했습니다. 반면 현재 국가지도자 운영회의 의장으로 강경 보수파인 아야톨라 무함마드 야지디는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이번에 뽑힌 국가지도자 운영회의 위원들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현 이란 최고 지도자의 후임을 선출합니다. 국가지도자 운영위원 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는 오늘이나 내일쯤 나올 전망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몇몇 사건이 있었지만 사흘째 접어든 시리아 휴전협정이 대체로 지켜지고 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반 총장은 다국적 감시단이 폭력 확산을 막고 휴전을 지속시키기 위해 협정 이행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의 장마르크 에로 외무장관은 휴전 기간에 반군 지역에 대한 공습이 있었다는 주장을 감시기구가 바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군 진영은 29일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 장악 지역을 수차례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반군들은 정부군 헬기가 드럼통 폭탄을 몇 차례 떨어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휴전협정이 적절하게 준수되면 시리아에서 전체적으로 폭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6 브라질 리우올림픽 여자축구 아시아지역 최종 예선전에서 한국과 북한이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두 나라 팀은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최종 예선 1차전에서 한 골씩을 주고받으며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6개 나라가 참여하는 이번 아시아 최종 예선전에서는 두 팀만 올림픽에 나갈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팀은 전반 31분 정설빈 선수의 선제골로 경기를 앞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후반 34분 북한의 김은주 선수가 동점골을 넣음으로써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려운 상대인 북한을 상대로 승점 1점을 확보한 한국 여자 대표팀은 오늘 3월 2일 세계 최강 전력인 일본과 2차전을 벌입니다. 미군은 한국에서 이번 주 시작되는 미한 합동군사훈련을 계기로 새로운 수송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 해군과 해병대는 이번 프리덤 배너와 쌍용 연습에 새로운 수송함을 주력으로 삼는 새로운 작전 개념을 실현하고 태평양에서 수륙 양용 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배치된 1급 해군 함정 몬트포드 포인트 5와 해병대 함정 프레드 스톡 호가 연계 작전을 벌일 예정이라고 미 해병대 관리가 말했습니다. 선체 중간 부분이 잠수 가능한 몬트포드 포인트 5는 이번 훈련에서 항구가 적에게 장악됐다는 가정하에 공기 부양 상륙 주전과 수륙 양용 공격 차량들을 싣고 상륙 작전에 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마감 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킬로헬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킬로헬스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 kHz, 11,990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